만약 제가 여러분한테 인구 100만 명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동네가 그 애플이나 구글 그리고 월스트리트의 거대 은행들이 움직이는 방식을 전부 통제하고 있다고 말하면 믿으시겠어요?
아마 다들 안 믿으시겠죠? 너무 작으니까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제국이나 무슨 거대한 설계도 이런 단어를 들으면 막 엄청난 강철 마찰루나 복잡한 기계 도면 같은 걸 떠올리잖아요.
네네.
근데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호기심 많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볼 이 심층 탐구 자료를 보면서 아, 현대 자본주의에서 진짜 가장 강력한 제국은 콘크리트가 아니라 종이랑 규칙으로 지어지는구나. 이걸 제가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와, 아주 흥미롭고 예리한 조건이네요. 사실 우리가 그런 물리적인 실체에 되게 압도당하기가 쉬운데, 막상 그 실체를 움직이는 건 보이지 않는 법적인 소프트웨어거든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심층 탐구 자료는 그냥 딱딱한 법학 교재가 아닙니다. 그 스타트업이 처음 탄생하는 허름한 차고에서부터 월스트리트의 수조 원대 인수합병에 이르기까지 혁신이랑 돈, 그리고 인간의 욕망을 통제하는 아주 숨겨진 룰북이죠.
네.
바로 미국 회사법 종합 가이드 2020년판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정보량이 진짜 엄청나서 압도당하기 쉽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거대한 미로 속에서 좀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할까요?
일단 이 자료의 방대한 내용을 관통하려면요. 미국의 법률 시스템 자체가 단일한 하나의 법전이 아니라는 사실부터 우리가 인지를 해야 합니다.
아, 층이 여러 개로 나뉘어 있죠?
맞아요. 연방법이랑 주법이 아주 정교하게 겹쳐진 그런 다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우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네, 어떤 걸까요? 기업이 태어나서 자금을 조달하고 덩치를 막 키우고 결국 매각되거나 청산되는 그 기업의 생애 주기 전체를 꿰뚫는 핵심 뼈대를 세우는 겁니다.
오, 뼈대를 세운다?
네, 지엽적인 판례 하나하나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법이 도대체 왜 그렇게 설계되었는지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집중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비즈니스라는 거대한 게임을 시작하려면 일단 제일 먼저 어느 경기장에서 뛸지부터 골라야 하잖아요.
그렇죠. 경기장 선택이 아주 중요하죠. 여기서부터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엄청난 미스터리가 등장합니다. 미국의 수많은 유명 기업들을 보면 본사 건물은 막 캘리포니아의 화려한 실리콘밸리에 있거나 뉴욕 중심가에 떡하니 있던 말이죠.
네네.
근데 막상 그 법인 설립 서류를 들춰보면 10중 8구 델라웨어라는 진짜 아주 작은 주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냥 서류상 주소만 거기 두는 건데 도대체 왜 다들 델라웨어로 그렇게 몰려가는 건가요?
그 미스터리를 풀수 있는 열쇠가 바로 내부 문제의 원칙이라는 아주 중요한 법적 개념에 있습니다.
내부 문제 원칙이요?
네. 회사의 주주나 이사회 임원들 사이에 어떤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그 내부 지배구조 있잖아요. 이건 그 회사가 실제로 어디서 장사를 하던 전혀 상관없이 처음에 회사를 설립한 주의 법을 따른다는 원칙입니다.
아, 설립한 주요.
네. 반면에 뭐 노동이나 세금, 환경 규제 같은 이런 외부적인 관계는 실제로 영업을 하는 주의 법이나 연방법을 따르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비유를 하자면 내 몸은 캘리포니아라는 동네에 살고 있으니까 그 동네 교통법규나 쓰레기 버리는 규정은 철저히 따르지만 우리 집안에서 가족들끼리 지키는 가훈이나 재산 분할 규칙 이런 건저 멀리 델라웨어 규칙을 가져다 썬다는 거군요. 와, 그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아, 다행이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왜 모두가 그 가훈으로 델라웨어 법을 택하느냐?
그러니까요. 세금이 싸서 그런 건가요?
단순히 세금이 싸서가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예측 가능성, 그리고 전문성입니다.
예측 가능성이요?
네, 델라웨어에는 일반적인 법원하고 다르게 배심원이 없는 형평법 법원이라는 게 있어요.
오직 회사법만 평생 파고든 전문가인 법관들이 직접 판결을 내리거든요.
아, 배심원 없이 그냥 전문가가 바로 판결을 해버리는군요.
맞아요. 게다가 방대한 판례가 엄청나게 축적되어 있어서 기업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법원이 나중에 어떻게 판단할지 미리 예측을 할수 있는 거죠.
롤이 아주 명확하고 심판이 그 동네 최고 전문가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시장 변화에도 엄청 빨리 적응을 하더라고요. 2025년에 델라웨어 일반 회사법 144조랑 220조가 대대적으로 개정되었다는 내용이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네. 바로 그 점이 델라웨어의 아주 강력한 무기거든요. 비즈니스 환경이 확 변하면 법도 즉각적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아, 진짜 빠르네요. 방금 말씀하신 그 개정된 144조는 이사들의 이해상충 거래 시에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절차를 훨씬 더 명확하게 만들었고요.
네네.
또 220조는 주주들이 회사 장부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를 지금 현실에 맞게 딱 조정을 했습니다. 심지어 2026년에 대법원의 러틀리지 판례을 통해서 이런 입법적 변화가 헌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쐐기까지 박아버렸죠.
와, 쐐기까지.
기업들한테는 진짜 이보다 더 안정적인 환경이 없는 겁니다.
듣고 보니까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왜 그렇게 델라웨어를 사랑하는지 완벽하게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겨요.
어떤 건가요?
델라웨어가 진짜 무조건 정답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동네에서 직원 한두 명 두고 조그맣게 빵집을 하려는 1인 기업 사장이에요.
네.
근데 굳이 이 거창한 델라웨어 룰을 따를 필요가 있나요? 왠지 오히려 독이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아주 예리하게 잘 짚어주셨어요. 사실 만병통치약이라는 건 없죠. 우리가 큰 그림이랑 이걸 어떻게 연결할 수 있냐면요.
네.
방금 말씀하신 동네 빵집처럼 아주 작은 규모의 기업이 델라웨어에 법인을 세우고 다른 주에서 영업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네, 캘리포니아에서 빵을 파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 델라웨어에 매년 프랜차이즈 택스라는 세금을 내야 하고요. 거기서 내 서류를 받아줄 대리인도 무조건 고용을 해야 합니다.
아, 돈이 이중으로 들겠네요.
맞아요. 정작 영업을 하는 본인의 주에도 등록비랑 세금을 또 내야 하잖아요. 불필요한 중복 비용이랑 행정 낭비가 막 발생하는 거죠.
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그러니까 결국 델라웨어는 나중에 벤처 투자를 엄청 크게 받고 전국이나 글로벌로 확장을 하려는 그런 기업들을 위한 맞춤 경기장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아, 스케일이 다를 때 가는 곳이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일을 확 키울 요량으로 델라웨어라는 훌륭한 경기장을 골랐다고 치죠?
네.
그 다음엔 어떤 형태의 차, 그러니까 어떤 법인 형태에 타고 달릴지 고를 차례잖아요.
아주 중요한 선택이죠.
자료를 보면 그 C-Corp, 그러니까 일반 주식회사하고 LLC라고 부르는 유한책임회사가 제일 치열하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표적으로 좋아 보였거든요.
오, 어떤 면에서 LLC가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셨어요?
일단 그 패스스루 과세라는 게 엄청나잖아요. 그게 법인 단계에서 세금을 안 낸다는 뜻이죠?
네, 맞습니다.
SC코프는 회사가 돈을 벌면 법인세를 내고 남은 돈을 주주들한테 배당할 때 그 주주들이 또 배당 소득세를 내는 이중과세 구조잖아요.
세금을 두 번이나 뜯기는 건데.
그렇죠. 반면에 LLC는 법인 단계에서 세금을 안 내고 이익이 그대로 소유자 개인한테 넘어가서 딱 한 번만 세금을 내면 되니까요.
네네.
게다가 내부 구조도 막 마음대로 유연하게 짤 수 있다고 하고요. 아니, 도대체 왜 굳이 세금을 두 번이나 내는 C코프를 선택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세금만 딱 놓고 보면 그 말씀이 100번 맞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하는데요.
뭔데요?
LLC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진짜 극대화된 형태예요. 비유하자면 부품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아주 완벽한 맞춤형 오프로드 차량이죠.
오, 맞춤형 오프로드.
반면에 C코프는 규격이랑 부품이 아주 엄격하게 딱 정해져 있는 F1 경주용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F1 경주용차요?
네. 그런데 왜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들이랑 벤처 캐피털들은 굳이 그 세금을 두 번 내는 C코프를 고집할까요?
진짜 왜 그런 거죠?
핵심은 바로 표준화로 인한 거래 비용의 감소, 그리고 출구 전략 때문입니다.
아, 투자자들 입장을 생각해야 하는 거군요.
맞아요.
제가 만약에 1년에 막 수십 개의 회사에 투자를 해야 하는 벤처 캐피털 정비사라고 해볼게요.
네네. 회사마다 엔진 모량도 다르고 브레이크 위치도 전부 다른 맞춤형 오프로드 차량을 다루고 싶지 않을 것 같긴 해요. 매번 변호사들 고용해서 그 복잡한 LLC 계약서를 일일이 뜯어봐야 하니까요.
정확합니다. 변호사들이 시간당 $1,000씩 받으면서 그 수십 장짜리 LLC 계약서를 리뷰하는 비용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엄청나죠?
와, 끔찍하네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빠르고 효율적으로 자본을 주입할 수 있는 표준 규격, 즉 C코프라는 F1 차량을 무조건 원하는 겁니다.
그런 비밀이 있었군요.
또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또 있어요?
스타트업은 초기에 뛰어난 인재를 데려오기 위해서 스톡옵션을 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당장 줄 돈이 없으니까 지분으로 줘야죠.
네, 근데 LLC 구조에서 직원들한테 지분을 나눠주기 시작하면 세무적으로 이게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아, 그런가요?
네. 게다가 나중에 수많은 기관 투자자를 더 받거나 주식시장에 상장을 할 때도 LLC의 그 유연성이 오히려 엄청난 법적 리스크로 돌변해버려요.
너무 자유로워서 문제가 되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대규모 투자를 받는 스타트업의 디폴트 값은 언제나 C코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되네요. 투자라는 연료를 아주 빵빵하게 채우려면 미리 규격에 맞는 C코프 연료통을 준비해놔야 한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이 F1 차련에 진짜 자금을 주입할 시간입니다. 이 잔류의 초기 자금 조달 파트를 보면서 저는 실리콘밸리의 그 천재적이고 어쩌면 좀 무서운 수학적 발명품들에 진짜 감탄했습니다.
아, 세이프랑 전환사채 부분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맞아요. 저는 당연히 투자를 받으면 그 자리에서 딱 만나서 우리 회사 가치가 100억이니까 10억 주면 10% 지분 줄게 이렇게 깔끔하게 주식을 파는 건 줄 알았거든요.
전통적인 비즈니스는 보통 그렇게 하죠. 우리가 그걸 가치가 정해진 투자 라운드라고 부릅니다.
네네.
하지만 이제 막 차고에서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 시작한 스타트업의 가치를 도대체 누가 무슨 수로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까요?
사실상 불가능하죠. 매출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아주 유연한 투자 수단들입니다. 먼저 전환사채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자랑 만기가 있는 채무, 그러니까 빚입니다.
일단 빚이군요.
네. 하지만 회사가 나중에 성장해서 후속 투자를 받게 되면 이 빚을 주식으로 전환해주는 특별한 옵션이 붙어있는 거죠.
근데 창업자 입장에서는 그 만기가 다가오면 진짜 피가 마르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Y 콤비네이터가 SAFE, 그러니까 미래 지분 수취권이라는 걸 새로 만들었죠.
네, 맞습니다.
이건 빚도 아니고 이자도 없고 만기 앞닥도 전혀 없더라고요. 그냥 나중에 제대로 된 투자가 들어오면 그때 가치를 계산해서 주식으로 바꿔주겠다는 엄청 심플한 약속이잖아요.
네. 그 세이프 덕분에 초기 투자의 속도가 진짜 혁신적으로 빨라졌습니다. 서류도 아주 간단하거든요.
아니, 근데 제가 이 지분 구조, 캡 테이블 파트를 읽다가 진짜 등골이 서늘해지는 경험을 했어요.
어떤 부분에서요?
겉으로는 이 세이프가 창업자한테 마냥 유리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 뒤에 수학이랑 법이 결합된 아주 무시무시한 함정이 숨어 있더라고요.
아, 옵션풀 계산법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나중에 뛰어난 직원을 데려오기 위해서 회사가 미리 비워둔 의자, 예비 주식 같은 게 옵션풀이잖아요.
그렇죠. 보통 벤처 캐피탈들은 투자를 할 때 10%에서 20% 정도의 옵션풀을 미리 딱 설정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이 빈 의자의 비용을 도대체 누가 부담하느냐는 거죠?
네,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투자자가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돌을 넣기 전에 기업가치 분모에다가 이 나중에 만들 빈 의자까지 전부 포함시켜서 계산하라고 요구하더라고요.
네네.
이거 가만히 생각해보면 결국 나중에 들어올 직원들 몫을 미리 떼어놓는 건데 그 깎여나가는 지분의 100%를 기존 창업자들의 주식가치에서 고스란히 뽑아간다는 소리 아닙니까?
와, 그 복잡한 구조를 아주 정확히 파악하셨네요. 이걸 실무에서는 숨겨진 지분 희석이라고 부릅니다.
숨겨진 지분 희석이요? 이름부터 무섭네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투자를 하자마자 나중에 직원들 스톡옵션 때문에 자기 지분까지 희석되는 걸 절대 원치 않거든요.
아, 자기 밥그릇은 지키겠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희석 비용을 투자하기 전에 창업자한테 전부 떠넘기는 수학적인 장치를 둔 겁니다.
와, 룰을 모르면 진짜 코 베이는 경기장이네요.
근데 창업자들은 이거 뻔히 알면서도 왜 그냥 받아들이는 건가요?
왜냐하면 벤처 캐피탈에 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창업자가 가진 100%의 지분은 결국 0원짜리 파이가 되어버리니까요.
아, 파이 자체가 없어지는 거니까.
맞아요. 파이의 크기 자체를 막 키우기 위해서 내 몫이 깎이는 걸 눈물을 머금고 감수하는 거죠.
슬프네요. 근데 여기서 진짜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여러 명의 엔젤 투자자들한테 이 세이프 하나로 찔끔찔끔 투자를 계속 받다가요.
네네.
나중에 시리즈 A 같은 정식 투자를 딱 받을 때 이 모든 세이프가 한꺼번에 주식으로 쫙 전환이 되거든요.
혹?
거기에다가 아까 말한 옵션풀까지 겹쳐버리면 창업자의 지분이 순식간에 반토막이 나는 대참사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진짜 자본주의의 쓴맛이네요. 방심하면 훅 가는 거군요.
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죠.
그리고 창업자 입장에서는 세금 폭탄이라는 또 다른 지뢰밭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 자료에서 제일 크게 별표친 부분인데
어떤 건가요?
80선비 일렉션이라는 실무 절차가 나오더라고요. 이거 안 하면 진짜 큰일 난다면서요.
네, 이건 창업자나 초기 직원들한테 진짜 생명줄 같은 조항입니다.
생명줄이요?
보통 회사는 지분을 줄 때 당장 완전하게 주지 않고요. 한 4년 정도 일을 해야 완전히 내 것이 되는 베스팅 조건을 무조건 겁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묶어두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원칙적으로 미국 세법은요. 이 주식이 베스팅이 될 때마다, 즉 확정적으로 내 소유가 될 때마다 그 시점의 회사 가치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매겨버려요.
잠깐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창업자 김 대표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네네.
처음에 주식 100만 주를 받았는데 당시 가치는 주당 1원이었어요. 거의 휴지 조각이죠.
그렇죠.
근데 회사가 미친 듯이 성장을 해서 1년 뒤에 주당 1만 원이 됐고 그때 제 주식의 일부가 딱 베스팅이 된 겁니다.
네.
그럼 저는 당장 현금으로 번 돈은 1원도 없는데 그냥 장부상으로 가치가 올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미국 국세청에 엄청난 세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네. 바로 그 지옥을 피하기 위한 마법의 버튼이 83B 일렉션입니다.
마법의 버튼이요?
주식을 처음 딱 받았을 때, 그러니까 가치가 0원에 가까울 때 국세청에다가 나 지금 기준으로 미리 세금 신고 그냥 끝낼게 이렇게 통보를 해버리는 겁니다.
아, 쌀 때 미리 털고 가는 거군요.
맞아요. 근데 주의할 점이 이 신고를 반드시 주식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30일이요?
네, 하루라도 늦으면 절대 구제받을 길이 없어요.
와, 30일. 이건 무슨 일이 있어도 다이어리에 빨간 펜으로 적어놔야겠네요.
무조건이죠.
그리고 자금 조달 파트에서 또 놀란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어떤 건가요?
이사회 승인만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연방증권법 면제 요건, 예를 들어서 룰 506B나 폼 D 제출 같은 걸 반드시 챙겨야 이게 불법 증권 판매가 안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네.
아니 왜 이렇게까지 깐깐하게 구는 거죠?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을 겪으면서 미국 정부가 정보가 아예 없는 일반 개미 투자자들한테 사기꾼들이 막 휴지 조각 같은 주식을 파는 걸 막으려고 했어요.
아, 사기 방지용이군요.
네. 그래서 엄청 엄격한 증권법을 만들었거든요. 원칙적으로 모든 증권은 증권거래위원회에 아주 복잡하고 비싼 등록 절차를 다 거쳐야 합니다.
근데 스타트업이 매번 그렇게 비싸고 복잡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외를 하나 만들어준 거예요.
아하.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기관 투자자나 돈이 엄청 많은 적격 투자자들한테만 은밀하게 팔면 복잡한 등록을 면제해 줄게 하고 만든 조항이 바로 방금 말씀하신 룰 506B입니다.
아, 그러니까 부자들한테만 팔았으니까 이번엔 눈 감아줄게 이런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만약에 이 룰을 어기고 실수로라도 면제 요건을 못 맞추면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정말 재앙이 시작되죠.
재앙이요?
네. 나중에 회사가 막 커서 대규모 후속 투자를 받거나 구글 같은 대기업에 매각이 되려고 할 때 엄청 깐깐한 실사를 받게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과거에 불법으로 증권을 판매한 기록이 툭 튀어나오면 그 수조 원짜리 거래 자체가 완전히 무산될 수 있습니다.
와.
심지어 예전 투자자들이 자기가 넣었던 투자금을 전부 다 환불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까지 생겨버려요.
와, 처음에 뼈대가 부실하면 결국 나중에 건물이 통째로 무너지는군요.
네, 진짜 뼈아픈 실수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차에 연료도 빵빵하게 채웠고 법적인 서류도 다 챙겼으니까 본격적으로 한번 달려볼까요?
좋습니다.
운전대는 이사회가 잡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회사랑 주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하는 신인 의무라는 걸 지니잖아요.
네, 가장 중요한 의무죠.
대표적으로 주의 의무, 충실 의무, 그리고 케어마크 판례로 되게 유명해진 감시 의무 같은 것들이 있죠.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사회가 판단을 잘못해서 회사를 막 말아먹거나 아니면 자기들끼리 짬짜미로 이상한 결정을 해버리면 법원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을 합니까?
여기서 바로 이 델라웨어 법원의 아주 정교한 두 가지 심사 기준, 즉 두 개의 렌즈가 등장을 합니다.
두 개의 렌즈요?
첫 번째 렌즈는 경영 판단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경영 판단의 원칙.
이사회가 뭐 개인적인 이속을 안 챙기고 합리적인 수준의 정보를 바탕으로 선의를 가지고 딱 결정을 내렸다면요.
네네.
설령 그 결정이 나중에 회사를 엄청난 손실로 이끌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사후에 그 판단을 존중해주고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는 원칙입니다.
아, 이사회가 결과에 대한 두려움 없이 좀 과감하게 리스크를 감수하고 혁신을 하도록 보호막을 쳐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마치 축구 심판이 웬만한 몸싸움은 반칙으로 안 불고 경기 흐름에 딱 맡기면서 그냥 플레이 계속해 이렇게 외치는 거랑 비슷하네요.
와,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진짜 딱 그렇거든요.
다행이네요.
근데 만약에 심판이 그냥 흐름에 맡길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오면 어떨까요?
심각한 상황이요?
예를 들어서 회사의 지배주주가 자기 개인 회사랑 우리 회사를 막 강제로 합병시킨다거나 이사들한테 명백한 이해상충이 딱 발생했을 때 말입니다.
아, 자기 이익 챙길 때요?
네, 이때 법원은 아주 무서운 두 번째 렌즈를 꺼내듭니다. 바로 전적인 공정성 심사라는 건데요.
전적인 공정성. 이건 그럼 심판이 호각을 딱 불고 경기를 멈춘 다음에 아주 작은 동작 하나하나까지 전부 비디오 판독, 그러니까 발으로 돌려보면서 엄청 꼼꼼하게 따지는 거군요.
네, 맞아요.
너희들이 협상 과정은 완벽하게 공정했냐, 가격은 단 1원의 손해 없이 제대로 공정했냐, 이걸 막 현미경으로 보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근데 이 비디오 판독 심사, 즉 전적인 공정성 심사가 기업들한테 왜 그렇게 공포의 대상이냐면요.
왜 무서운가요?
그걸 법정에서 스스로 증명하는 과정에서 수십억 원의 변호사 비용이 깨지고요. 이사들이 진짜 개인적으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확률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와, 개인 돈으로 물어내야 할 수도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사회는 진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비디오 판독 심사를 무조건 피하고 싶어 하죠.
그럼 이해상충이 뻔히 보이는 상황인데 회사는 어떻게 이 엄격한 렌즈를 피해서 다시 그 안전한 경영 판단의 원칙 보호막 안으로 도망갈 수 있나요?
여기서 바로 법적 전략, 이른바 법률 엔지니어링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나타납니다.
엔지니어링이요?
유명한 MFW 판례랑 우리가 처음에 살짝 언급했던 개정된 겔라웨어 법 144조가 바로 그 해답을 주거든요.
아하.
이해상충이 있는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회사 내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로 독립적인 특별위원회를 딱 만듭니다.
네네.
그리고 그 위원회한테 완전한 협상권이랑 거부권을 줘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역시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일반 소수주주들 과반수의 승인까지 반드시 받도록 거래 구조를 아예 설계해버리는 겁니다.
와, 대박이네요. 그러니까 법원한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검열할 수 있는 완벽하고 투명한 이중잠금 장치를 이렇게 딱 만들었으니까 법원님, 저희를 제발 믿고 다시 예전의 그 너그러운 렌즈로 봐주세요. 이렇게 설득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스스로 완벽하게 딱 세우면 법원은 그 자율성을 존중해서 다시 경영 판단의 원칙을 적용해 줍니다.
아, 진짜 똑똑하네요.
이게 바로 델라웨어 법이 기업의 자율성이랑 주주보호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는 방식입니다.
정말 감탄이 나오네요. 자, 이렇게 이사회가 회사를 아주 잘 이끌고 덩치를 막 키웠다면 마지막은 영광스러운 매각, 그러니까 인수합병이거나 최악의 경우엔 파산과 청산이겠죠.
네, 기업 생애주기의 마지막이죠.
이 마지막 단계에서 법은 어떻게 적동을 할까요? 저는 유한 책임이라는데 자본주의 기업 시스템의 진짜 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죠?
내가 투자한 돈만 딱 날리면 되지. 내 개인 재산이나 집까지 털리지는 않는 엄청나게 강력하고 무적의 방패잖아요.
유한 책임이 자본주의 발전의 정말 위대한 발명품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절대 깨지지 않는 무적의 방패는 결코 아닙니다.
깨지기도 하나요?
네. 자료에 나오는 법인격 부인이라는 개념을 아주 주의 깊게 보셔야 하는데요. 법인이라는 방패는 그 회사가 진짜 독립된 하나의 사람처럼 행동할 때만 지켜집니다.
회사가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죠?
대표적인 예로 창업자가 회사 자금을 자기 주머니에 있는 지갑처럼 막 쓰는 경우입니다.
아, 섞어 쓰는 거요?
네. 법인 통장이랑 개인 통장을 마구 섞어 쓰고 회사 법인 카드로 개인 마트 가서 장을 보러 다니고 이사회 의사록 같은 아주 기본적인 법적 서류 작업을 완전히 다 무시해버리는 거죠.
헉, 만약에 제가 어차피 이거 내가 100% 지분 다 가진 1인 기업인데 뭐 어때? 이러면서 법인카드로 장을 보고 장부 기록도 대충 뭐 넘겼다고 가정을 해보죠.
네네.
그러다 회사가 파산해버리면 저 어떻게 되나요?
당장 채권자들이 소송을 걸 겁니다.
헉.
그리고 법원이 보기에 야, 이 회사는 껍데기만 법인이지 사실상 김 대표 개인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면요.
네.
유한 책임이라는 그 튼튼한 방패를 강제로 뚫어버립니다. 회사의 빚을 갚기 위해서 창업자 개인의 집, 차, 그리고 개인 통장까지 싹 다 압류당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와, 소름 돋네요. 그 방패를 계속 유지하려면 방패를 매일매일 정성껏 닦고 관리하고 서류 작업도 해야 한다는 거군요.
네, 법적 형식과 규율을 존중하는 사람한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명심해야겠네요. 그럼 그 영광스러운 인수합병 협상 과정은 어떤가요? 수조 원짜리 계약서에 도장을 딱 찍었는데 갑자기 거시경제가 막 안 좋아지거나 매물로 나온 회사에 큰 문제가 생기면 가격 깎아달라고 하거나 도망칠 수 있나요?
아주 현실적인 고민이죠.
자유를 보면 MAI, 그러니까 중대한 부정적 영향 조항이라는 게 있던데 이거 일종의 환불 찬스 같은 건가요?
구매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걸 환불 찬스로 쓰고 싶어 하죠. 근데 델라웨어 법원의 태도는 진짜 굉장히 냉혹합니다.
안 봐주나요?
법원이 이걸 인정해서 계약 취소를 허락해주는 기준이 극도로 높아요. 그냥 단기적으로 몇 달간 실적이 확 곤두박질 쳤다거나 산업 전반에 흔하게 오는 경제적 침체가 왔다는 것만으로는 핑계를 대고 계약에서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가 되어야 취소가 가능한 건가요?
법원은 지속적인 중요성을 요구합니다.
지속적인 중요성이요?
즉, 그 회사의 장기적인 수익 창출 능력이 향후 수년 동안 복구가 아예 불가능할 정도로 본질적인 타격을 입었다는 걸 매수자가 직접 증명을 해야 합니다.
와, 증명하기 진짜 어렵겠네요.
네, 인수합병은 장기적인 투자니까 그냥 아, 이거 괜히 샀나 하는 단순한 구매자의 후회를 법으로 구제해주지는 않겠다는 아주 확고한 철학이죠.
진짜 무자비할 정도로 룰에 철저한 경기장이군요.
맞습니다.
자, 이 모든 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는 델라웨어의 그 엄숙한 법정에서부터 스타트업의 피 튀기는 지분 구조, 창업자의 세금 폭탄 시나리오, 이사회의 딜레마를 쫙 거쳐서 결국 수조 원이 오가는 인수합병 협상 테이블까지 기업의 일일생을 아주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네, 이 모든 과정에서 확인하셨겠지만 법률 리스크라는 건 한 단계를 무사히 통과한다고 해서 짠 하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누적이 되나요?
네, 기업이 성장할수록 복리로 계속 누적이 되죠. 오늘 우리가 다룬 이 숨겨진 설계도들은 비즈니스라는 거대한 기계가 파멸하지 않고 아주 안전하고 빠르게 질주할 수 있도록 돕는 필수적인 브레이크이자 윤활유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심층탐구는 단순히 그냥 변호사들만 보는 따분한 법 이야기가 아니라 권력을 배분하고 리스크를 통제하면서 혁신을 이끌어내는 이 자본주의의 운영체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네.
근데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탐구를 마무리하기 전에 이 완벽해 보이는 룰북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 아주 살짝 언급된 진짜 도발적이고 귀귀한 기업 구조 하나를 화두로 딱 던지고 싶습니다.
아, 그 부분 말이죠. 기존 회사법의 근간을 완전히 흔들어버리는 아주 재미있는 예외 사례잖아요.
네, 우리는 지금까지 주주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C코프의 세계를 열심히 배웠죠.
그렇죠.
근데 현재 수십조 원의 가치를 지니고 우리 인류의 미래를 좌우할 최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그 유명한 OpenAI의 지배구조를 혹시 아시나요?
이게 정말 특이하죠.
놀랍게도 이 회사는 비영리법인이 통제하는 공익법인이라는 진짜 전례 없는 기형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오픈 AI의 이사회는 그 이익 극대화라는 전통적인 신의 의무를 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뭘 최우선으로 하죠?
인류를 위한 안전한 인공지능 개발이라는 철저히 비영리의 목적을 최우선으로 삼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자본주의 회사법의 그 기본 대전제랑 정면으로 꽝 하고 충돌하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만약에 주주들한테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다 줄 수익 모델이 있고 또 반대로 인류의 안전을 위협할지도 모르는 기술의 출시가 있는데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진짜 어려운 문제네요.
우리가 오늘 열심히 배운 델라웨어의 그 엄격한 법 그리고 경영 판단의 원칙이나 비디오 판독 같은 렌즈들은 과연 이익과 공익 사이에서 찢어진 이 전례 없는 괴물을 어떻게 통제하고 심사할 수 있을까요?
아마 기존의 틀로는 해석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울 겁니다.
콘크리트 대신 종이와 규칙으로 지어진 이 거대한 비즈니스의 설계도가 인공지능이라는 압도적인 미래 혁신 앞에서는 또 어떤 모습으로 진화하게 될지 이 흥미진진하고 도발적인 질문은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스스로 탐구해볼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당신을 한 단계 더 똑똑하게 만들어줄 다음 심층탐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